계시록 59번 메시지 새 예루살렘 첫 번째. 이 메시지와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각종 방면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방법. 먼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집행한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영 안에 있음. 10절은 그가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 역시 일곱 교회들의 이상을 보기 전에 영 안에 있었습니다. 1장은 요한이 영 안에 있었음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가 밤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음을 계시합니다. 만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모섬에 있음으로써 그리고 영 안에 있음으로써 요한은 교회들 곧 일곱 금등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며 심지어 일곱 등잔대에 관한 우리의 메시지들을 읽었다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위치나 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보려면 우리가 올바른 각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일곱 금등잔대를 보기 직전에 큰 음성을 들었고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나는 교파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음성을 듣고 또한 보기 위해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음성을 들었어도 그들은 기꺼이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비록 그들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다 해도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파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영적 눈에 백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이 백내장을 제거해 줄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각도를 지닌 합당한 위치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일곱 금등대 이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위치에 있었고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자마자 곧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데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요한은 21장 10절에서 한 천사가 그를 영 안에서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결코 당신의 영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은 능히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라는 어구는 계시록에서 네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될 적마다 이 책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이상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이상들은 교회의 이상,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상, 큰 바벨론의 이상, 새 예루살렘의 이상 등입니다. 이 네 이상들은 두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첫째 쌍이고 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둘째 쌍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큰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룹니다. 계시록 전체는 교회와 세상과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이상들 중 하나를 볼 때마다 그는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영 안에서 요한은 교회들을 보았고 영 안에서 세상의 운명을 보았으며 영 안에서 큰 바벨론을 보았고 또한 영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나는 내 앞에 이 네 가지 것들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갖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첫 장에서 나는 일곱 교회들을 보며 마지막 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두 장 사이에서 나는 세상과 큰 바벨론을 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이상들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영 안에 머무는 대신 생각을 사용한다면 이 네 이상은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 머문다면 세계 정서가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영으로 돌이키고 거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일곱 등잔대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면서 영 안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세계 정세에 관하여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음녀를 볼 것이며 그녀가 멸망되도록 운명지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해도 확실히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열두 문과 정금길 등과 같은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이해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만일 당신이 NIMC를 결코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같이 그의 계시록은 강의나 설교나 심지어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본 바를 묘사한 것이요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우주적인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마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오, 나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 이런 류의 관광 여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새 예루살렘을 본 후에는 그것을 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고 높은 산 위에 있음.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는 영 안에 있었으며 동시에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크고 높은 산은 17장 3절에 있는 광야와 대조됩니다. 바벨론 곧 큰 음녀를 보기 위해 요한은 광야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러나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는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거처를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으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요한이 교회들을 보기 위해서는 밧모섬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교회들보다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한은 높은 산으로 데려가져야만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산성이므로 그것을 보려면 반드시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하며 높은 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역대에 걸친 하나님의 건축 역사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60세기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건축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이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 말까지의 시간은 네 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이 시대들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건축 역사를 수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인간 종교만을 관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련한 상황에서부터 구출되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 종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건축 안에 있습니다. 현재 이 건축은 교회들이며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 안에 있으며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 운명인 새 예루살렘을 그처럼 분명히 볼 수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2절에서 요한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배필로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의 처소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이것은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간절히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위에 있으며 우리 모든 이의 어머니인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2절과 10절 두 구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 위에 거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비록 종교는 하늘로 가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처소는 하늘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두 개에 거쳐 하늘과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며 땅 위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아버지라면 당신은 천사들이나 종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만일 종들은 대저택에 살고 있고 자녀들은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대저택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두막집에서 살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오두막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얼마나 그분은 교회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교회가 놀랍지도 않고 휘황찬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십니다. 결국 교회의 초라한 오두막집은 어떤 대저택보다 훨씬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폭과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나 되는 거대한 성일 것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대략 1,360마일 정도이며 샌디에고로부터 시애틀까지의 거리입니다. 미국의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의 거리는 약 3,000마일쯤 됩니다. 이같이 새 예루살렘의 길이는 미국의 거의 반이 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성이겠습니까? 그 높이는 약 700만 피트나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 성은 실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물론 그때 땅은 새 땅일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성화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되었으며 그분의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온통 흠뻑 적셔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침투되었고 연합되었습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1,360마일 이상이나 되는 이 거대한 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그분으로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상 중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될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흥분하겠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그것에 관해 보았던 이상을 회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2절은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예비되었다고 말하며 9절에서는 천사들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배우자로 비유하십니다. 배우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그녀의 남편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분의 배필이 되는데 이는 마치 하와가 그녀의 남편 아담에게서 나와 그의 배필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의 풍성에 참여함으로써 예비됩니다. 구절은 신부와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주로 결혼식 날을 위한 것인데 반하여 아내는 전 생애를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루와 같은 천년 동안 천년 왕국 안에서 신부가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아내가 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 안에서의 신부는 이기는 자들만 포함하지만 영원 안에서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 모두를 포함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므로 우리는 그녀를 물질적인 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실체가 신부가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과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살아있는 것과만 결혼하실 것입니다. 신부는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목재도 벽돌도 흙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금과 진주와 변화된 보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3절은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 자신을 위한 거처로 비유하십니다. 배우자로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지만 거처로서는 표현 안에서 그분의 안식을 위합니다. 양 방면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궁극적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가장 충만한 만족과 평안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 곧 열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은 이 장막의 예표였습니다. 그 예표는 먼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처이신 그리스도의 확대가 될 새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장막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거처는 그 사람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거처에 있을 때만큼 완전하게 표현되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아파트나 그의 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만일 그의 집이 단정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 자신이 단정한 사람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의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당신의 침구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근면과 단정함에 관한 강의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흐트러진 침구로서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집이 우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도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 성의 각 부분은 단정하며 정결하고 알맞게 건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의 각 방면이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역시 그분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과 하나님의 처소 둘 다를 위한 것입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표현되십니다. 회복된 인류 곧 열국은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종류 이상의 낙원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오직 두 낙원만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언급한 낙원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청한 도적에게 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구절들을 연구해 보므로써만이 우리는 이 낙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에 낙원으로 가셨음을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음을 계시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음부가 땅의 심층부 곧 땅속에 있으며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밤낮을 거기서 계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부 안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되는 즐거운 구역이 있는데 그곳은 나사로가 갔던 곳입니다. 이같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낙원은 음부의 즐거운 구역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음부에는 두 구역이 있고 그 구역들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 아브라함이 있는 곳인 음부의 즐거운 구역으로 갔지만 부자는 죽은 후 고통의 구역으로 갔습니다. 스코필드 박사 같은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음부의 즐거운 구역이 3층 천으로 옮겨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주의 성경 초판에는 이런 취지로 된 누가복음 16장 23절의 각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역시 이것을 말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들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낙원이 현재 셋째 하늘에 있다고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헬라어 원문에 따라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그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가 세 부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주 전체에 대한 완전한 이상을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 위의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낙원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음부의 즐거운 구역인 낙원은 여전히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하늘로 옮겨졌다는 가르침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다윗은 아직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성경의 정확한 말씀에 따르면 음부 안에는 낙원이라 불리우는 즐거운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현재 구원받은 이들의 몸과 분리된 영과 혼들이 있으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혼이 몸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벌거벗었음을 뜻하는데 벌거벗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같이 고인이 된 성도들의 영과 혼은 음부의 즐거운 곳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다시 옷을 입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인 새 예루살렘은 음부에 있는 낙원과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의 낙원은 영원한 것으로서 잠시 묵는 음부에 있는 낙원보다 엄청나게 우월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왕국 시대 안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이며 영원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에게 주는 공통된 분깃입니다. 죽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의 낙원이 되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